성도들이여, 시대의 사역과 관련해서 댄 세대 형제님이 제게 아주 놀라운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결정 연구했을 때 표어였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으며 모든 것을 범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은 모두 새 예루살렘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즉 전체 삼일 하나님 전체께서 새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의 사역을 봅시다. 시대의 사역은 유기적으로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밤에 해방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사역은 주님의 오늘날의 움직이심의 방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방향에 관한 특별 집회를 가졌죠. 그 방향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은 신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를 예비하는 것도 또 세루살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따르면 그큰 돌이, 손으로 드지 않은 그큰 돌이 인간 형상을 치고 그것이 태산이 됩니다. 온 땅을 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은 바로 오늘날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상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기 원하는데 그것이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이상은 처음 이상, 즉 아담의 이상으로부터 창세기에는 이상으로부터 교회의 출현, 즉 세루살렘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완전한 이상이다. 대북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는 아주 긴 화폭이 있다. 칭밍 축제의 광경이라는 그 아주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긴 그림이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그 그림 두루마리를 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긴 두루마리 그림의 첫 부분만을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쪽 끝에 있는 그림까지 다 보아야 한다. 그가 그것을 다볼때그 당시 중국 사람들의 생활 전체 광경을 볼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그림이 있다. 우리의 그 칭밍강가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상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이상으로부터 세루살렘까지 이르는, 생명나무가 있는 세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광경이다. 세루살렘은 이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보는 다른 광경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마지막 광경에 따라 섬겨야 한다. 그 광경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광경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그 전체 스펙트럼에 따라, 즉 아담의 광경에서부터 마지막에 보는 이 계시까지 다 포함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대의 사역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창세기는 9가지 중요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있는 아홉 형제들, 여기 9명 있죠? 자, 여기 이 형제님들, 자, 이 앞에 좀나 보십시오. 그래서 제 뒤에 좀쭉서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자, 이영재님이 그렇게 전에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시대 사역과 시대 이상을 말할 때그 말씀을 이 예를 드셨죠. 자, 여기 다 쓰셨죠? 자, 형제님은 여기 좀 서십시오. 자, 됐습니다. 여기 아담 있습니다. 자, 형제님 이름은 아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벨, 에노스, 이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각 사람이 있죠? 이각 사람들이, 자, 이제 시대 이상이고 시대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루마리 그림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셉까지 이르죠? 요셉에 까지 이르렀다가 저 끝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담을 보십시오. 우리 생명나무의 이상 있죠? 창세기 3장 15장을 보십시오. 거기 여자의 씨가 있습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혔죠. 즉,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은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자, 어린 양의 가죽이 아담과 하와를 덮고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을 볼수 있죠. 자, 여러분,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저 세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 세루살렘의 광경은 바로 이 그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벨 있죠? 아벨은 구속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벨은 그 부모가 그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섬겼죠. 즉, 그 시대의 사역은 구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에노스가 있죠? 에노스는 무엇입니까? 에노스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님. 우리는 아무 뜻 없이 혹은 미신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세루살렘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즉,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에 따라 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죠. 자, 그의 사역은 이 시대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벨 시대의 사역을 갖고 있고, 또 아담 시대의 사역도 다 그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은 주님과 함께 행했죠? 자, 이 형제님은 구속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죠? 자, 이 형제님은 죄 삼을 위해 피의 적용을 했죠? 자, 이 형제님은 앞에 있는 모든 이 이상과 사역들을 포함하여, 자, 형제님 이름에 에노스였습니까? 에녹이었습니까? 에녹이었죠? 자,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형제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방주를 건축했죠. 그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본다면 노아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행했죠. 또 하나님과 행하기 위하여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하나님을 구속의 방식으로 섬겼으며, 또 피로 죄의 용서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형제님은 아브라함인가요? 자, 아브라함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죠. 그는 이 앞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먼저 누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은 특별히 그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일이죠. 특별하게 그 시대 하시는 회복과 일이 바로 그 시대의 사역입니다. 형제님은 이 시대의 사역, 이 형제님은 이 시대의 사역, 이 형제님은 이 시대의 사역, 이 형제님은 이 시대의 사역이 있죠. 형제님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은혜로 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또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그 형제님은 야곱이죠?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곱 형제님. 자, 야곱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누렸죠. 우리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새 예루살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 형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시대의 사역들을 누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셉 형제님 있죠? 요셉 형제님은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은, 자, 이제 형제님 그 풍성으로 공급받기 위 원한다는 이 요셉 형제님에게 가십시오. 요셉 형제님은 생명으로 성숙했으며 생명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풍성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형제님은 앞에 있는 모든 이상들과 그 모든 사역들을 누렸죠. 아시겠죠?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총체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이 사역들이 다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사역이 있어야죠. 자,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경을 본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강가의 광경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 숫자 1번을 봅시다. 제가 로마 숫자 1번은 사실 이미 말했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고 계시는 특별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발췌한 글이죠? 이것은 새로운 길의 훈련, 새 길의 훈련이라는 책 1권에서 취한 글입니다. 영문판 20쪽에서 24쪽이죠. 수세대를 거쳐서 주님의 움직이심에 일이 있어 왔다. 구약시대,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기 위해서 일했다. 그것이 노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노아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보트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를 도와야만 합니다. 노아와 연결되어야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다. 그 방주를 건축하는 것이 노아 시대의 사역이었다. 노아는 그 당시 그 사역의 인도하는이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를 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방주의 건축이 그 시대의 사역이었다. 그 시대에 두 가지 다른 일, 혹은 두 다른 그룹들, 혹은 두 다른 인도 직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방주는 결코 건축되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노아의 시대에 다만 한 사역이 있었다. 거기에 많은 사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방주를 건축했다. 노아는 그 사역의 인도자였으며 방주를 건축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였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건축했다. 그는 성막을 건축하는 사역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 것이었다. 이 사역은 다만 모세한 것이 아니었다. 모세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 사역 가운데 모세가 인도하는 이였다. 모세 외에 다른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셨다. 성전의 건축은 다만 일이 아니라 사역이었다. 그 당시 두 다른 사역이 있으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 아니었다. 두 다른 인도 직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다윗이 있었을 때는 다윗이 앞장섰으며, 다윗이 죽고 난 후에는 솔로몬이 앞장서서 사역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부가 되었던 사람들, 돌을 깎고 돌을 움직이는 사람들 역시 그 시대의 사역자들이었다. 신약 때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 하셨다. 교회를 건축한 그첫 번째 사역자는 바로 주 예수님 자신이시다. 주님께서 그때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을 하셨다. 12명의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사역에 들어왔다. 그 후에 다른 사도들이 또이 사역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가 바울이었다. 그들이 시대 사역에 일을 했다. 이 시대에도 사역이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에 계속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님의 건축물이 있다. 주님께서는 수세대를 통해 지금 건축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 건축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까지 이 건축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 사역은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 사역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건축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건축의 사역이 있다. 각 시대에는 그 사역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 안에, 이 시대의 사역 안에 들어와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중에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의 일 안에 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시대의 상황과 같다. 이 땅에 수많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노아와 함께 방주를 건축하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두려움과 떨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라고 한다. 노아는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건축해야만 했다. 우리는 오늘 방주를 건축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인 완결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A입니다. 구약에서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기 위한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고,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으며,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다. B. 신약에서 주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또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안에서 산출된 많은 은사 있는 이들은 오직 한 사역,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을 갖고 있다. 이 건축은 은사 있는 이들에 의해 직접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이들에 의해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의해 성취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즉, 은사 있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 그 직접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하는 지난 특별 집회 때 이것을 보았죠.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실질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이 시대의 사역을 통하여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게 되죠. D. 하나님의 건축의 사역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 그 사역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의 주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란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아주 놀랍죠. 자, 이걸 같이 여러분과 보기 원합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네 주요 장소들을 통과함으로써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이 이네 주요 장소들이죠. 우리 가운데 여기 새로 온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것이 왕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논리적이라면 엘리사가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이 시대의 사역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이 시대 사역에 꼭 붙어 있겠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리고에 갔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또 엘리야에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오늘 이끌어올릴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 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이 시대의 사역을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좀 해석해서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자 어떤 형제가 교회 생활에 처음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구절을 읽고 에드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았죠. 자, 이 50명의 생도들이 멀리 서서 돌아보았는데 자 당신은 엘리야이고 싶습니까? 엘리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자 저는 엘리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집회에 갔을 때이 설명하는 걸 듣고 저는 교회 생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나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요청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역에 잠겨질 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전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상조들이 이렇게 말했죠. 자, 이제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 시대의 사역에 들어오기 위하여 이 네 주요 장소들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휴거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휴거되었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물을 갈랐죠. 즉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휴거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 안에 잠겨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네 장소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이 네 장소들을 봅시다. 1.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 할례받은 장소이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자, 길갈은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대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할례받지 않았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옛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활을 가져야만 했죠.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은 우리가 참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제 육체에 대해 말해봅시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만 타락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타락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다 육체입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죄일 뿐만 아니라 더러움과 부패일 뿐만 아니라 타고난 친절함과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열심과 타고난 지혜와 타고난 능력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고 거절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지혜와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델에 가야죠. 베델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돌이킨 장소이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으로 갔죠. 거기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했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했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세상을 버린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길을 남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베델에 갔는데 그가 간 곳이 베델과 아이의 중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이겼을 때 우리는 휴거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 시대에 살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죠.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었습니다. 자,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패배시켜야 했던 첫 번째 성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상징한다. 자,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즉 신성한 사실로 그 원수를 이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단어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한 영들을 상징하죠. 이 악한 하늘들에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믿는 이들이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지 못하게 한다. 많은 문제에 믿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 때문이다. 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면서 보호하십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상황과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을 믿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장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즉 하늘들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거기서 우리보다 더 열등한 곳에 있는 원수들을 내려보아야 한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셔서 하늘들의 영역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도 위에 있죠. 여리고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했죠. 그들이 6일 동안 그 여리고 성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았죠. 그전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죠.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쳤을 때그성 벽이 무너졌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을 도울 때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선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신약의 침례가 시작된 곳 요단강을 봅시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침례 받으셨죠. 제가 침례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사실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저는 침례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누렸죠.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도 갖고 있고, 자,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제게 침례 받으라고 했을 때 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형제가 말했죠. 에드 형제, 주님도 침례를 받으셨다네. 그랬을 때 제가 바로 침례받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었죠. 제가 그래서 침례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주님께서 침례받으신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분이 물에서 나오신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침례받으심으로 그분께서는 부활 안에서 사시고 사역하실 수 있었다. 그분이 3년 반 후에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지만 그 전에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는 생활을 사셨다. 우리의 침례의 실제 안에서 살라고 로마서 6장 3절이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은 우리가 침례받은 그 실제 안에서 봉사할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고 일하게 합니다. C.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가 전환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사탄을 패배시키고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신약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탄을 패배시키고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처리받고 시대의 사역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어야 한다. 여기 사사기 7장에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장면입니다. 거기 수많은 미디안 전사들 군대가 있었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패배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염려가 되거든 다른 한 부하한 사람과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가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갔더니 한 미대한 사람이 다른 미대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야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미대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라.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기드온에게 패배당할 것이다. 자, 이 보리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보리떡이 굴러 들어온 것은 한 무리의 동역자들이 섞여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보리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여러분은 한 보리떡으로 섞여지고 원수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서 캠프 그 진영을 치고 원수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님께서 주님께 가시기 전에 1997년 3월 24일이었습니다. 교통과 감사의 편지라는 편지에서 쓰셨죠. 주님께서 내게 시간과 힘을 주셔서 내가 계속 일해왔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을 나와 함께 동료 노예들로 섞인 상태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 나는 그것이 그분의 주권으로 몸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최신의 주님의 사역의 움직임을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믿는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이 형제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었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했으며,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여전히 여기에 섞여진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원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있죠.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진리를 공급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현재의 진리는 최신의 진리로도 번역될 수 있다. 비록 모든 진리들이 성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리석음과 신실하지 못함과 소홀함과 불순종을 통해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사람으로부터 숨겨졌다. 자,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십시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그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들이 심지어 그들의 율법책, 성경을 잃어버린 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상실된 책이 되었었죠.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죠. 자,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자,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옷을 찢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한 그 말들을 그들이 따랐죠. 자, 잃어버렸던 책이 바로 그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 신약의 예표 아닙니까? 우리 신약의 성경의 예표가 그것입니다. 회복된 책이죠. 할렐루야. B. 신선하게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다. 주님의 모든 일꾼들은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주님, 현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들은 축적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형제님들이 나왔을 때 보았죠? 하나님의 진리들은 그와 같이 축적됩니다. 이후의 진리들은 이전의 진리들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축적된 하나님의 계시들이다. D. 우리가 현재의 진리로부터 뒤처진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란다. 우리가 깨어 있고 육체가 개입하거나 자아가 입지를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현재의 진리, 즉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계시이다. 세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완결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체현입니다. 미노르 형제님이 보여주셨죠? 새 예루살렘을 볼때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진리,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바로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말했죠. 내가 그대에게 마케도니아에게 가도록 권고한 것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경륜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오이코노미아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어서 은혜를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림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함께 새 예루살렘의 구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구성 성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A를 봅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설명한 것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인데 제가 이 형제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추고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이라는 생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신학교에 가도 그 같은 말은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그분 자신이 직접 쓰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쓰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의 존대들로 만들기 위한 영혼의 두 부분과 시간의 다리 위에서 볼 수 있는 자서전이다. 우리가 3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여행하시는 3일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있으시죠. 그분은 영원 전으로부터 시간의 다리를 통과하여 영원 미래로 여정 중에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계십니다. 자, 그분께서 영원 과거로부터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영원 미래로 가시는데 영원 과거에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 미래에는 단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연결연합 합병되셔서 단체적인 하나님으로서 된 합병체이죠. 영원 미래에 그러십니다. 1. 구약에는 단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움직이시는 영원 과거부터 홀로 하나이시지만 삼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2.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시간 안으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사람 안에서 직접 움직이시기 위한 육체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복합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3번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주는 영이 되셨죠. 그것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의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존재들이 되죠. 거듭났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존재들이 됩니다.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그렇게 되죠.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거기 복합된 관유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이 있고 또 그분의 죽음의 향기를 포함하는 육계가 있고 부활을 말하는 창포가 있으며 부활 능력을 말하는 계피가 있고 또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쳐졌을 때 향기로운 관유가 되죠.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가 됩니다. 자,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거룩한 기름이 이 영께서 바로 복합된 영이죠. 삼일 하나님께서 복합되셔서 근데 그분이 또한 복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죽음과 부활과 함께 복합시키셨죠.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복합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4.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하락으로 인해 그분은 강화되신 하나님, 곧 일곱 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장 6절입니다. 거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그분이 일곱 눈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빛빛 주시고 우리를 태우시죠. 일곱 눈으로 또 우리에게 주입하십니다. 이 일곱 눈의 주요 기능은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 정말 그분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분은 일곱 눈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일곱 눈의 주요 기능은 주입이죠.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감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이렇게 주사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IV 머신 을 통하여 그 주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죠. 제 안에 뭔가 그때 이렇게 주입이 되었습니다. 주입이 되고 있었는데 띵 하는 소리가 나서 다시 보니까 주입 완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침 부흥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주입 띵 주입 완료 주입 완료. 그렇죠? 거듭남은 주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주입 완료이죠. 자, 이제 5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볼수 있듯이 영원 미래에 그분은 단체적인 하나님, 즉새 예루살렘이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으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믿는 이들의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를 위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신격에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믿는 이들이 합병된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성막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또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거기 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죠. 우리가 이 훈련에서 이제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새 예루살렘,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인격이시고 거기가 인격입니다. 여호와가 인격이시고 거기, 바로 우리가 또 인격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볼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볼때 여호와를 보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와 여호와가 함께 합병되어 우리가 한 유기적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 계시와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므로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님이 물어보셨는데, 자, 주님의 회복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때 형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므로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 대신과 포함과 강화, 영어로는 새 아이죠.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자, 육체 대신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모든 세 단계의 일을 통하여, 자, 육체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육체 되심의 단계죠. 그리고 우리는 포함의 단계에 이를 있으므로 교회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강화의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이세 단계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새 예루살렘이 완결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본질이며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우리가 다만 상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것을 볼수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1.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의 인성에 참여함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누림을 위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림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0절은 또 우리의 영이 주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에 든 생각은 주의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집회 처음에 왔을 때는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죽은 뼈와 같죠. 근데 집회가 끝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얼굴이 노아의 얼굴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합니다. 즉 삼일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연합시켜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우리 모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영광은 한 단계 영광에서 다음 단계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게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증가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마다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견고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다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끄십니다. 바로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영광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영원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끄신다고 할 때 우리를 아들들로 만드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혼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다 아들이 되게 하여 온 우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온 우주가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이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이다.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이 우리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영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이것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 나를 이끄소서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죠. 나에게 입맞추소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의 영인 침공으로 왕의 침공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며 사적이고 영적인 은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주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6장 13절은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즉 술람미가 솔로몬과 아주 똑같이 된 것을 말하죠. 솔로몬의 재생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해서 술람미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생명과 표현과 기능과 기능에서 그분과 아주 똑같이 되고 그분과 어울리게 되어 그분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 같다고 말하죠. 제가 이 각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군대, 마하나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술람미는 춤추는 두 군대와 같다. 이것은 축가하기 위한 것이다. 야곱이 그의 아내와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었다. 즉 두 군대를 보고 그것을 하게 되었다. 이 두 군대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말한다.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말한다. 두 군대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술람미가 혼자가 아니고 바로 몸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강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여자와 어린아이 같이 약한 이들을 원하신다. 그들이 군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싸움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와 같은 이들이 필요하다. 이기는 이들은 더 약한 이들, 그렇지만 주님께 의지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약한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A. 그리스도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이시며 그분의 변화된 연인은 인간적이며 신성하다. 그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고 서로에게 완전히 어울린다. B. 완결되어 남편 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되어 신부가 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한 쌍의 부부, 즉 위대하고 단체적인 한 하나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가 될 것이고 그 한 실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사역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고 밥 형제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인도하실 것입니다.